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비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 조기 은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만 65세 메디케어가 시작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세를 전후해서 은퇴하십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은퇴 연령이 없지만 대부분의 교단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다 70세가 되면 은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에 은퇴하는 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해서 아직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70에 은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섭섭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은퇴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섭섭하다는 말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무슨 말이 더 붙죠? 시원 섭섭하다는 시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한마디 더 이렇게 붙게 되는데 여러분이 시원 섭섭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시원하다는 것은 그분이 그동안에 힘들었다고 하는 뜻이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아, 왜 이 섭섭하시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까? 이 섭섭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미련이 있고 애착이 있고 또 두고 떠나는 모든 사역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원이라고 하는 감정과 이 섭섭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감정을 비교했을 때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까? 시원한 거, 관둬야 되겠다. 뭐 이런 감정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섭섭하다고 하는 감정, 주변 사람들이 아유 그만큼 고생하셨으면 이제는 좀 쉴만한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 그 일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섭섭의 감정이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섭섭의 감정을 조금 더 승화시켜서 말하자면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더 능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도 제가 더 열심히 있는 힘껏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플라톤이 쓴 책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젊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이상한 죄명으로 사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독배를 마시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배를 마시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수많은 그 아테네 시민들 앞에 했던 이야기 그것을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기록해서 펴낸 책이 여러분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당하는 시간 독배를 마시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이 반항하는 그런 그 변명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너무너무도 무지한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정말로 힘들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죽게 해서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당신들은 나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벌을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이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면은 그 바깥에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황홀한 세상이 있을런지. 너희들 중에 죽어봤냐? 죽어보지도 않은 당신들이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날 죽이는 이것은 나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난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살아생전에 힘들었던 얘기까지 이렇게 하지요. 당신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힘들었다. 나도 말할 수 없이 무지하지만은 당신들보다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이 무지한 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사는 내가 모르고 사는 당신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게 아니겠냐. 그런데 내가 이 당신들이 준 독배를 마시면은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무지한 사람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 속에 쭉 써놓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걸 읽으면서 신학교 때 읽었지요. 시원과 이 섭섭 중에서 이 소크라테스는 온갖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시원하게 떠난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었고 오히려 영원한 탈출처럼 이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을 탈출해 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탈출하듯이 놓고 갈 수 없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생각 같아서는 너무 힘들다.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그 입장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놓고 떠나겠는가. 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에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은 때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에드워드 에바라고 하는 여인이 불과 59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불쌍하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여인은 17세 이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주 꿈 많은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약간의 당뇨를 앓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투여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점점 그 의식이 흐려지더니 식물인간이 된 채로 42년을 더 살다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 케이가 그 옆에서 딸의 손을 붙들고 있었는데 딸이 흐려져가는 그 의식 속에서 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떠나지 않을 거지. 나 버리지 않을 거지. 뭐 이렇게 딸이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딸의 손을 꼭 잡고서 그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약속하마. 정말 끝날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다. 약속할게. 약속은 약속이니까 꼭 지킬게. 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리고는 그 딸은 그 이후에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머니는 그 연세가 80세, 2008년까지 생존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쓰러진 게 1970년이고 그 어머니가 2008년까지 살아 계셨으니까 38년이라면 긴 시간이죠. 딸이 그렇게 됐을 때 어머니 나이가 42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80이 되어 기력이 다 쇠할 때까지 이 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이 딸 곁을 지켰다고 그래요. 4시간마다 한 번씩 주사를 놔주고 2시간에 한 번씩 음식물을 투여해주고 그저 대소변을 수시로 받아내면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돌려눕히고 아 이렇게 딸을 돌보는데 그 어머니는 이 38년 동안 1시간 반 이상을 잡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자다가 또 깨고 조금 자다가 또 깨면서 이 딸을 뒷바지를 했습니다. 딸 곁을 벗어난 적이 딱 그동안에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작은 딸이 결혼하는 날 그 작은 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시간 외출을 했고 또 한 번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에 가느라고 그 나갔다 온 그것 외에는 38년 동안을 이렇게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 딸 곁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4년 동안은 그 여동생 콜린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38년, 그 여동생이 4년, 해서 이 42년 동안을 그 에드워드 에바가 5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가족들이 그 곁을 지키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책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약속은 약속이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런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지금 세상 떠난 그 딸의 이름으로 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 38년 동안 딸 곁을 머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어렵고 이 고난 속의 일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부에서 100% 보조해주는 요양기관에다가 딸을 맡기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자기가 시원해지고 싶으면은 아 국가 요양기관에다가 맡겨버리고 그러면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 지역은 우범지역이었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어떤 이상한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아, 딸 맡기고 당신 자유롭게 살라는데 아,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아, 총기를 발사하는 아, 이상한 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이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곁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 3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희생한 거,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고난받은 거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딸도 혹시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입을 열어 말한다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고통, 혹 고난이라고 말할 겁니다. 고난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이 지나면 고난주간도 지나게 될 텐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고난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인 십자가에 달려 가시는 불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셔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이 멈추셨으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하루가 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무슨 이벤트 같은 그거 그런 고난이 그 예수님 고난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례되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얼마의 시간 부활하시기 그 직전까지 그 얼마의 그 시간 그게 예수님 고난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은 그때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주 이 오래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아주 길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화, 늘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은 옛적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게 마치 일상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쭉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고난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 멸망에 떨어진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번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 약속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그저 뭐 우리가 뭐 누구 한 사람 신부름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받으시는 그 인생 그 자체 그 속에 여러분 십자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자체가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소크라테스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무지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고통 그것을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인데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무지하게 짝이 없는 자들 속에서 같이 계셔야만 되는 그런 고통까지 받으신 겁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 한가운데 계셔야 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무능한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고 가장 높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가장 형편없는 자들 그러면서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들 옆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아내서 견뎌야 되는 그런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의 고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각 성과 마을로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무슨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레드카펫 깔린 길을 걸어서 그렇게 타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슨 그늘이 있었습니까? 그 뜨거운 뙤약빛 아래 타박타박 걸을 때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그런 길을 다니시면서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고생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마을 동네 그 골목길로 사람들이 있는 그 들판으로 여기저기를 다 찾아다니셨겠는가.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신다는 이 규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뭐라고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누가 환영하지도 않은 그렇게 고난한 삶을 사셨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인간들, 인간 나라만 있는 줄로 알고 세상의 권력과 부요함 그리고 그 나라가 주는 향락과 쾌락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멸망할 나라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 진리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악귀를 쫓아낸 여자들 얘기도 나오고 질병에서 뭐 고침받은 이 여성들 얘기가 2절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머물렀던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세상은 아주 좋지 않은 곳이고 참 험악한 곳이고 참 죄 많은 곳이고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악령이 가득한 곳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지배하는 곳. 그 어둠의 영에 붙들린 인생들이 신음하면서 허덕이는 그 비참한 골짜기.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인데 예수님은 그 속에 계시면서 악귀를 쫓아내시고 이 연약함 속에서 온갖 질병으로 얻어기는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야 주셔야만 했던 그런 예수님. 마치 이 인간 세상은 우리 예수님에게 그 에스겔 골짜기와도 같은 백골이 널린 그런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뿐입니까? 여기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몇몇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여기 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것들도 이렇게 보면 참 슬픈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님 아니십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분 것인데 아 그런 분이 여인들 넉넉한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런 여인들 주머니를 스스로 털어가지고 공개하면은 아 그걸 그저 대접 받으셔야 되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이 누가 동량에다가 이걸 드십시오 하고 우리가 동량에 왔어요 이러고 깡통에다가 무슨 이것저것 동량한 걸 주면은 그러면서 먹으라고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행복해 할까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도 보잘것없는 인생 통해서 섬김받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고난이었겠다. 고통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끔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섬깁니다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게 될 때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이겠나 그것이 고통이겠나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별걸도 아닌 거 하면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것까지 의시되고 사람들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도리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겠나. 뭐 아쉬워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쉬울 게 있습니까. 오히려 받는 것이 고통이겠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겸손하기나 합니까? 이 교만하기까지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고통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은 이미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까 이미 K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딸에게 했던 약속.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그 딸 곁을 떠나지 않은 그 어머니의 모습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오버랩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곁에 계시는 그것이 기쁨이겠나. 우리와 우리는 늘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함께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떠나고 싶지는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셨지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럴 때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 아주 형편없는 인간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인간에 대해서 일체 참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바울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번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바울은 이걸 알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내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겠지만은 마치 그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곁을 지키다고 하는 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처럼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이지만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가 딸을 볼 때마다 괴롭지만 괴로워도 평생을 보살펴 준 것처럼 주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볼 때가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으신 것이겠지. 야 너 바울 그렇게 하니 왜? 응?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언제까지 내가 널 참아줘야 되겠느냐? 내가 너무 힘이 들다.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서도 계속 계셔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런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죠. 뭐 바울에게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자는 얘기죠. 아, 나는 어떤가? 주님 나와 함께 주세요. 우리가 늘 그러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까 봐 오히려 걱정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너무너무 우리가 죄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막 그냥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교만하기도 해요. 주변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욕심은 어떻게 그렇게나 많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온 곳에 도취돼가지고 꼴불견인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오히려 우리가 경건한 척 그냥 위선까지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혈기도 내고 예? 분노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옆에서 계속 보시고 싶으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까? 야, 넌 매일같이 날 괴롭게 하는구나. 고문하는 것 같아.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여태까지 고난이야, 고난. 주님께 내가 그런 고통을 안겨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개인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참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뭐 이 여인들처럼 내 주머니 털어서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주님께 헌신합니다. 나는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너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기도한다 선교한다 그러면서 모여서 싸우고 너 혼자 독불장군이고 그러면은 차라리 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벤트였던 것처럼 생각하거나 부활주일날이면 되면 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다 묻어뒀다가 내년 부활절 이맘때에 다시 꺼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주제처럼 주님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 당해야지 이런 주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도리어 더 고난을 당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주제가요,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재직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충성하셨죠? 30년, 25년. 그저 20년, 10년, 우리 교회는 특히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지키며 봉사하고 몇십 년째 섬기는 모습으로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계속 고난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왜? 한다고 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우리밖에 모르고 내 방식만 주장하고 뭐 주님의 뜻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계속 고난받으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정말 사실 근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거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하여금 날 통해서 내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늘 찬양하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여러분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십니까? 얼마나 많이 듣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가 지금까지 믿고 내려온 어떤 방식, 주님 섬김 방식, 주님 섬겼던 우리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나로 인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고난받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섬겨야 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돌아보기도 하고 여기 여인들처럼 참 귀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참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조금 한 것 가지고 생색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영광일 뿐이죠. 영광. 그거의 끝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을 섬겨볼 기회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랑 따위는 여러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그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주장이나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하다 하는 그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느꼈어요. 그 지나친 자부심이 우리 교회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다. 저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자부심이 크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금방 느끼는 겁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금방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 장벽을 깨부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금년이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인데 저 우리 교회 30년째 다녀요. 이렇게 말할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그 느끼는 느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져 있어요? 도리어 그렇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면 누가 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오시는 강사 절대로 얘기 못할 겁니다. 여기 올라오는 순간에 다 경직해지니까 몸이 굳고 입이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지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못하지요. 어디서 교회 대표하시는 장로님들 만나도 아마 좋게 말할 겁니다. 아, 뉴저지 한인교회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아 장로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만 말하지 아마 저처럼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해야지요. 왜요? 본교회 목사니까. 말씀 증거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여기서 영원히 있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가야 될 그런 목사인데 제가 정직하게 말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여러분들의 그 자부심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발전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지나친 자부심이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느냐 않았는지 난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힘들어. 우리 주님이 혹시 우리를 보고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물 없이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에 뭘 대단한 것 했다고 지금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은혜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지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웃으실 겁니다. 그런 걸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10배, 100배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반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 교인들이신데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우리 교회 많은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쌓은 30년의 장벽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그저 우물이 좀 오래된 우물일 뿐이지 오랜 건 오래되지 않았건 우물은 우물인 거지요. 아무리 우물이 큰들 우물밖에 우주에 어떤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눈을 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목사라고 주님이 박수를 쳐도 목사는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충성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늘 본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희들의 섬김이 혹시라도 우리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생각하면서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꿋꿋하게 우리는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야 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말할 수 없이 행복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 때문에 주님 행복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착각이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시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고난은 이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충성해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예배 장소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진짜 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모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고난을 안겨다 드리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훌륭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그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참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대로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시간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 치하해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주 앞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이웃에게 축복을 끼쳐다 드리는 이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